보통 여러분은 이 기업을 딱 생각하실 때 막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TV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이게 아주 직관적이죠. 물건을 만들고 우리가 그걸 산다. 뭐 끝입니다.
네, 아주 심플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서버실, 그리고 전 세계 기술 패권이 쾅쾅 부딪히는 그 최전선에서 이 기업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결정되고 있다면 약간 어떠신가요?
아, 확실히 시각이 확 달라지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착각했던 거인,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한번 해체해 볼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막 제조업의 관점으로만 이 기업을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오늘 다룰 자료들을 이렇게 싹 교차 검증해 보면 이 거대한 조직이 지금 마주한 현실이 단순한 무슨 제품 판매 경쟁이 아닙니다. 그 생존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변곡점, 그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자료부터 말씀드려야겠죠. 2026년 6월 19일자로 발간된 코리아 웨스트, 그리고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삼성전자 전력 분석 리포트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 무게감 있는 자료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단순하면서도 되게 도전적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가전제품,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는 프레임을 좀 깨부수고요. 이 기업을 AI 인프라 시대의 거대한 복합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자,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딱 보면 삼성을 네 가지의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네네. 둘째는 철저하게 호황과 불황의 주기, 그 사이클을 타는 경기순환형 반도체 기업입니다.
아, 사이클이요?
네, 그리고 셋째는 막대한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는 한국 경제 대표 기업, 마지막 넷째가 바로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거죠.
이게 약간 성장 기업이면서 동시에 사이클을 타는 경기순환형 기업이다. 이게 좀 상당히 이질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약간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1969년에 흑백 TV 조립하던 회사가 80년대 반도체의 사활을 걸면서 이 거대한 모순 덩어리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당시 이들의 성공 방정식은 엄청 명확했단 말이죠. 막대한 자본을 확 쏟아붓고 공정을 무한 반복해서 불량률을 낮추고 뭐 결국 원가를 후려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 전통적인 방정식이 사실 스마트폰 시대까지는 기가 막히게 통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부터 모바일 AP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두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삼성이 유일했으니까요.
와, 진짜 다 했네요.
네, 근데 이게 AI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그 성공의 문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AI 하면 그냥 엔비디아의 번쩍이는 GPU 칩 하나가 막 다 알아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갑자기 이 AI 시대에 스마트폰의 화려한 무대 뒤편에 있던 그 반도체 인프라 전체가 다시 막 조명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GPU가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고 해도요, 혼자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AI가 학습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뭐 엄청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두뇌 옆에 그 두뇌가 처리할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퍼다 나르는 고속도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아, 고속도로 역할?
네네. 그리고 데이터를 임시로 막 빠르게 꺼내 쓰는 DDR5 메모리도 필요하고, 또 학습이 끝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거대한 창고, 즉 ESSD도 당연히 필요하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한 뇌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뇌로 피를 뿜어주는 심장, 뭐 정보를 나르는 신경망,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이런 식으로 거대한 생명체 같은 인프라가 그냥 통째로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이 수많은 칩들을 막 뿔뿔이 흩어놓으면
데이터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작은 패키지 안에 오밀조밀하게 마치 아파트처럼 쌓아올리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무조건 필수적이에요.
아, 다 모아놓는 거예요?
네, 결국 AI 서버의 핵심은 누가 전력을 덜 먹으면서 이 거대한 시스템을 하나로 매끄럽게 묶어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삼성은 이 모든 구성 요소를 싹 다 직접 통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논지인 거죠.
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무기를 쥐고 있다면 도대체 이 회사의 내부 조직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길래 이 거대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크게 네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나뉘어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지시는 스마트폰, TV 이런 가전을 만드는 부서가 DX 부문이고요.
DX 부문,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뇌와 기억 창고, 즉 반도체를 총괄하는 곳이 DS 부문이죠. 여기에 스마트폰 화면을 담당하는 SDC라는 디스플레이 부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드는 하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 읽으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바로 그 SDC, 디스플레이 부문이거든요. 보고서가 이걸 막 숨은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플과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스마트폰 매장에서는 갤럭시랑 아이폰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정작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최고급 iOLED 화면은 삼성이 만들어다 바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경쟁자의 가장 치명적인 부품줄을 쥐고 있는 아주 기묘한 공생관계 아닌가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종합 기술 플랫폼의 무서움인 거죠. 삼성은 한쪽 전선에서는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막 벌어들입니다.
아, 돈줄이네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랑 화면을 팔아 번 돈으로 다시 막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반도체 공장을 턱턱 지을 수 있는 자본력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걸어보시죠.
규모가 크고 돈이 많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조직이 그렇게 너무 거대하고 모든 걸 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내부에서 서로 막 견제하거나 엇박자가 나기 쉽지 않나요? 특히 파운드리 쪽을 보면 이게 이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 같습니다.
파운드리의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쉽게 말해서 건축 시공사잖아요. 애플이나 퀄컴 같은 설계만 하는 패블리스들이 도면을 주면 그대로 반도체를 대신 깎아주고 만들어주는 곳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패블리스 사장이라면 내 1급 기밀 설계도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게 좀 너무 불안할 것 같거든요. 삼성이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체 설계 부서인 LSI도 있고 심지어 갤럭시라는 완제품도 직접 만드니까요.
아, 내 기술 빼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야, 내 설계도 훔쳐보고 자기들 스마트폰에 유리하게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그걸 고객과의 이해상충 혹은 사일로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TSMC를 쫓아갔는데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 신뢰의 문제인 거죠.
아, 신뢰.
네, TSMC의 유명한 모토가 있잖아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말 유명하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 거대한 조직 구조를 단순한 어떤 부서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자원의 배분 딜레마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자본 배분의 딜레마요? 삼성이 돈이 부족한 회사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냥 압도적인 1등을 유지하는 데만 돈을 쓰면 됐어요.
그렇죠. 메모리 원툴.
근데 지금은 TSMC 잡겠다고 파운드리에도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야 하죠. 또 시스템 LSI 설계 역량도 키워야 하죠. 거기다 갤럭시는 애플이랑 중국 폰들 사이에서 시장 방어도 해야죠.
와, 전선이 진짜 너무 넓네요.
대국이라도 이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한정된 자본이랑 최고급 엔지니어 인력을 도대체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지금 최고 경영진의 가장 뼈아픈 숙제입니다.
뼈아픈 숙제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제 그 숙제의 결과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진짜 격전지, 그 HBM과 파운드리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아주 냉정하죠?
객관적인 현실을 봐야 합니다.
기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여기서는 여전히 삼성이 세계 1위가 맞습니다.
네, 범용은 잘하죠.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판을 뒤엎은 AI용 메모리, 즉 HBM 시장의 이 초기 경쟁에서 완전히 허를 찔렸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그 거대한 AI 칩 공급망을 먼저 선점해버렸죠.
아니, 삼성의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절대 아닌데 왜 거기서 SK하이닉스한테 밀린 겁니까? 그냥 단순히 타이밍을 놓친 건가요?
단순한 타이밍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오판한 것에 가깝습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만들기가 훨씬 까다롭고 초기엔 시장 규모도 되게 작았거든요.
돈이 안 될 줄 알았던 거군요.
그렇죠. 삼성은 범용 메모리의 압도적 우위에 직준하면서 이 HBM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속도를 좀 과소평가한 겁니다. 게다가 기술적 접근 방식도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칩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을 때 그 열을 식히고 칩 사이를 꽉 붙이는 패티징 공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이닉스는 MRUF라는 신공정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수율을 확 끌어올렸는데
아, 신공정?
네, 반면 삼성은 기존 방식인 TCNCF를 고수하다가 초기 열 제어나 불량률 관리에서 격차를 허용하고 만 거죠.
파운드리 전선은 더 험난해 보입니다. 막 뉴스 보면 삼성이 우리가 2나노 초미세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하던데 정작 글로벌 빅테크 고객들은 계속 TSMC로만 몰려가고 있어요. 단순히 선폭을 얇게 깎는 기술이 다가 아닌가 보죠.
바로 그 부분에서 일반 대중과 실제 산업 현장의 시각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 나노 같은 미세공정 개발 발표는 약간 일종의 기술적 마일스톤일 뿐이에요.
그냥 기념비적인 거군요.
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0만 개를 주문했을 때 불량품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 칩이 몇 개나 나오느냐. 즉, 수율이죠.
수율, 네.
그리고 둘째, 신제품 출시 날짜에 맞춰서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납품할 수 있는 납기 신뢰도입니다.
아, 약속을 지키는 거. 그럼 셋째는 뭔가요?
바로 IP 생태계입니다.
IP 생태계요?
네, 반도체 설계는 맨바닥에서부터 백지 상태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검증된 설계 도면의 조각들, 약간 레고 블록 같은 IP들을 가져다가 척척 조립해서 완성도를 높이는데 TSMC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만 개의 이 레고 블록 생태계를 쫙 구축해놨습니다.
와, 수만 개나요?
반면에 삼성은 상대적으로 이 생태계가 빈약하죠. 그러니까 패블리스 입장에서는 굳이 내 돈 내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익숙한 레고 상자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 단순히 공장을 잘 짓는 게 아니라 설계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생태계 놀이터 자체를 TSMC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중국이 진짜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잖아요. 보고서 보니까 CXMT, YMTC, SMIC 같은 중국 기업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또 지정학적 요인이랑 직결되는데요. 미국이 최첨단 AI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는 건 철저히 막고 있잖아요.
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중국은 규제를 받지 않는 구형, 범용 메모리 쪽에는 국가적 자본을 막 쏟아부어서 엄청난 물량을 막 찍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막아놓으니까 딴 데로 돈이 쏠리는군요.
네, 결과적으로 이들의 추격이 범용 메모리 시장의 공급 과잉 그리고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탄탄했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와, 진짜 사방이 적이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게임의 룰이 한 번 더 싹 뒤집히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모리 따로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만드는 파운드리 따로 아예 다른 산업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네, 원래는 그랬죠.
근데 이 둘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HBM4의 베이스 다이라는 개념이 딱 그 증거인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HBM은 아까 아파트처럼 칩을 위로 쌓아올린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차세대인 HBM4부터는 이 아파트의 1층 로비, 즉 기초 바닥 역할을 하는 이 베이스 다이를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딱 맞춘 특수 연산 기능이 들어간 로직 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바닥에 그냥 단순한 콘크리트를 까는 게 아니라 그 바닥 자체가 데이터를 막 처리하는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뿌리 기술, 그리고 고객 요구대로 로직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기술, 마지막으로 이 이질적인 칩들을 하나로 꽉 묶어내는 첨단 패키징 기술, 이 세 가지가 마치 하나의 몸뚱이처럼 융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융합이네요.
네. 결국 앞으로의 전쟁은 누가 단일 칩을 잘 깎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거대한 시스템 단위의 패키징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삼성에게는 위기이자 엄청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전 세계에서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 회사는 삼성이 유일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시장에서 다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청사진이 아니라 HBM3E나 차세대 HBM4에서 수율을 딱 안정화하고 그 까다로운 대형 고객사들의 품질 인증을 실제로 통과하는 그 팩트를 숫자로 증명해야만 한다는 거군요.
네. 시장은 이제 청사진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율과 납품이라는 실질적인 숫자로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리레이팅, 즉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고서는 딱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내부의 그 치열한 기술 전쟁터는 여기까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도 바다에 막 폭통이 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서 이 배를 둘러싼 거시경제의 거센 파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시니컬하면서도 뼈 때리는 현실적인 민장이 하나 있거든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을 사는 시점은 다를 수 있다.
아, 굉장히 현실적인 딜레마를 짚은 문장이죠. 앞서 우리가 긴 시간 토론했던 AI 인프라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 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독보적 지위, 이런 것들은 이 회사의 장기적인 본원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좋은 회사라는 뜻이죠.
네, 회사는 참 좋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나 분기별 이익은 그런 거창한 비전보다는 당장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사이클, 그리고 설비 투자, 즉 캐펙스 흐름에 훨씬 더 폭력적으로 막 휘둔되게 됩니다.
거시경제 요인들이 엄청 얽혀있기 때문이겠죠. 당장 환율만 봐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보통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면 수출을 엄청 많이 하는 삼성은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형적인 과거의 착시현상입니다.
착시요?
네. 물론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꿀 때 장부상으로 이익이 커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입해야 하는 희귀 원자재들, 그리고 네덜란드 ASML 같은 곳에서 사와야 하는 대당 막 수천억 원짜리 첨단 장비, 이런 거 다 뭘로 사겠습니까?
아, 다 달러로 사겠네요.
전부 달러 결제입니다. 게다가 삼성이 지금 미국 텍사스 테일러를 짓고 있는 거대한 파운드리 공장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비, 인건비도 강달러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환율은 철저하게 양날의 검입니다.
와, 금리도 엄청난 변수잖아요. 이 거대한 반도체 장비들이 결국은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데 금리가 막 오르면 빅테크 기업들도 부담을 엄청 느낄 텐데요.
금리는 산업의 양쪽 끝을 동시에 타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 평범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죠?
당장 지갑을 닫죠.
네, 지갑을 닫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가전제품이 안 팔려요.
아, 소비자 타격.
근데 더 큰 문제는 AI 인프라 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지금 AI 붐을 주도하면서 서버에 막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고금리 기조가 계속 길어지면 이들도 자본 조달 비용이 팍팍 증가하니까 결국 인프라 투자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도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이 보고서 전반에 되게 짙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삼성한테 호재인가요? 아니면 악재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둘 다요?
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심해지면 삼성은 지금 중국 시안에 있는 거대한 낸드 플래시 공장의 생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엄청나게 투자해놓은 자산이 그냥 묶여버리는 리스크죠.
뼈 아프네요.
하지만 반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중국을 배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새로 짤 때를 생각해보세요. 대만의 TSMC를 제외하면 최첨단 칩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대안은 전 세계 삼성전자뿐입니다.
아, 대안이 없군요.
네, 그래서 전략적 몸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야, 진짜 복잡하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싹 다 맞췄을 때 도대체 이게 우리 삶에 혹은 우리의 통찰력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머리 아프게 삼성전자의 HBM 수율이니 중국의 추격이니 이런 걸 분석해야 할까요?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한 복합 플랫폼의 장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들이 어디에 그 수십조의 자본을 붓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AI 붐이 단순한 거품인지 아니면 실체가 명확히 있는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의 교체 주기인지를 파악하는 가장 날카롭고 확실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바로 그거네요. 삼성은 결국 이 모든 거대한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서 바람을 가장 먼저 맞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군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는 주로 저 멀리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거대한 칩 이야기만 주로 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죠. 우리 손에 매일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 생태계도 삼성이 가진 강력한 무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핵심 변수입니다. 앞으로는 클라우드 서버에서만 AI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신 연결 없이 내 기기 자체에서 알아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네, 폰 자체에서 다 되는 거요?
그렇죠. 삼성이 과연 전 세계 수십억 대의 모바일 기기 생태계, 그리고 그 기기들을 뒤에서 엄청난 힘으로 받쳐주는 거대한 반도체 인프라, 이 양쪽을 완벽하게 결합해서 소비자들이 와, 이건 당장 기기를 바꿔야 해 라며 지갑을 열게 만들 만큼 혁신적인 AI 경험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그들의 성장 한계를 돌파할 진정한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와, 저 멀리 서버의 거대한 뇌부터 지금 내 손바닥에 있는 작은 뇌까지 이 양극단을 연결하는 경험의 창출이라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헤엄쳐온 이 깊고 넓은 정보의 바다를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보고서의 핵심을 한 호흡으로 딱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가지의 모순적이고도 거대한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진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술 복합체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가격과 환율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막 흔들리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거대한 해류를 개척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한국의 한 전자회사를 해부한 게 아니에요. 글로벌 거대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서로 막 복잡하게 얽혀서 AI라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조직과 전략을 통해 깊숙이 들여다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 스마트폰이 몇 대 팔렸는지 이런 걸로 이 기업을 평가하는 낡은 엑스레이 안경은 이제 확 벗어던지시길 바랍니다.
네, 시야를 넓혀야죠.
자, 이번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늘 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삼성이 가진 그 거대한 제조 규모 그리고 강력한 하향식 실행력이 과거 메모리 반도체 신화의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종 기술이 끊임없이 융합되고 부서 간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AI 설계 방식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 극단적으로 민첩한 시대에
네네.
그들의 과거를 그토록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그 수십만 명 조직의 거대한 덩치가 과연 지금처럼 스타트업처럼 기민한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는 가장 치명적인 족쇄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을까요? 모든 것을 그냥 내부에서 다 해결하려는 그 폐쇄적인 거인이 어떻게 개방적이고 날쌘 AI 시대의 혁신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을지 이 묵직한 화두를 여러분의 사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아,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절대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곱씹게 만드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이번 분석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짚어본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통찰력의 새로운 스파크를 팍 일으켰길 기대합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식만 딱 건져 올려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